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단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족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랄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약소민족이 살아남는 방법은 강대국가의 외교관계를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유다에 경건했던 히스기야도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자 예루살렘 성전의 금을 벗겨서 조공을 그들에게 바치는 부끄러운 방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오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정을 하나님께만 아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신하들과 재상들과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인데 이것이 히스기야의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은 믿음과 기도, 믿음과 간구는 불가 분리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부는 공적인 예배 충실히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그분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어떤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고 의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발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구약 신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야말로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계획이나 정책들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매우 적절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그것은 무슨 인간의 계략이 아니고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이라 하는 사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랍사게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실력이 그 내공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개 사람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은 잘 견디지만 조롱과 멸시는 잘 못 견딥니다. 놀리는 것을 못 견뎌야지요. 오히려 외적인 핍박은 견뎌내지만 살살 약을 올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면 사람들은 속이 상해서 그것을 보통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잘 견디다가 그저 말 한마디 좀 애를 돋구는 이런 말 한마디 딱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그 마음이 매우 상했는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와만이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만드셨습니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와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의 기도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르지요? 열심? 아니면 간절함? 그렇지 않죠.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하게 끈질기게 정석은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듣는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채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뭐가 되는가?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알 선지자들의 거의 발광에 가까운 기도의 모습이었죠. 나중에 기도를 듣지 않자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을 연이어 부르짖었습니다. 이방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섬기는 신의 성품이나 그리고 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 없이 신의 의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맞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절대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죠. 왜? 그 상황 자체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기도야만이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천하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다른 데서 배우지 마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물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동량에서 기도를 배우실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복사본을 보기보다 뭘 봐야 되죠? 원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의뢰하는 방식이 바로 기도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을 조작해서 억지로 우리 욕심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좀 오래되었지만 두 달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수르왕 산헤립이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서 보낸 이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가 아수르왕 산헤립 왕의 일로 인해서 나에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굳이 응답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면 되는데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확인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심으로 자신에게 나와 부르짖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신 지 거의 한 8, 9년 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버시는 거죠. 그런데도 손주들이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괴롭게 한 앗수르 사람들이 써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구원하실 때 반 앗수르 연대를 통한 정치적 방식이나 혹은 물리적인 전쟁을 통한 방식 혹은 뭐 조공을 바치는 방식과 같은 외교적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우상 숭배와 세상 나라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명제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도가 결국은 믿음이 있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위기 상황에 구원받는 것은 실존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의 조롱과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36장에서 산헤립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유다를 치게 된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사야 36장 10절을 보시면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지금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은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치는 도구로 앗수르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헤립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를 잊어버렸죠. 산헤립이 교만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본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참된 겸손의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헤립의 교만의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전수 전략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24절 이하에 산헤립이 조롱한 말들이 여기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쭉 읽어보시면 가장 높은 정상도 넘었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숲속과 다른 숲속에도 이르러서 귀중한 것을 약탈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얻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젖줄이자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그 나일강 강물도 다 마르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왕 산헤립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 유다 주변 전역을 내가 다 정복하고 다 유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가내든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산헤립이 한 이 말은 바람이지, 그리고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확신이지 히스기야가 실제로 다 이룬 업적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이루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다 이룬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친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이 교회를 친 것도 하나님의 예상밖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하게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허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해 보이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적군의 편인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강들의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일만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산헤립의 가족 안에 일어나는 불화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산헤립이 어떻게 살해를 당했습니까? 자신이 섬겼던 니시록 신전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다가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37장 7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이고 하나님 그분이 정말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원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힐 수 있는가라는 바로 그 상황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일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일조차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부정적이고 불행스러워 보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상고부터 태초에 계획하신 바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헤립은 이런저런 조롱의 말로, 때로는 위협과 경고의 말로 유다를 하나님부터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유다를 겁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조롱하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이 산헤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산헤립은 자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 15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사람을 들려고 한다. 톱이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죽이기 전도된 일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헤립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실 수도 있고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이방신, 세상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어떤 전체적인 계획과 목적이라고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편에서 얼마나 애쓰고 떼쓰고 강구하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만사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산헤립의 이런 완고함, 교만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이기 때문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조롱했죠. 36장 5절에서 이제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 즉 교회를 조롱하는 이 일은 단순히 교회를 조롱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이냐?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곧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산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면 런던에 영국 박물관이 있죠. 여러분들 보통 대형 박물관이라고 말하는데 대형 박물관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잉글랜드니까 영국 박물관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면 어떤 석판의 그림이 나타나는가 도기에도 나타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인들이 포로를 어떻게 사로잡아갔는가? 코나 윗입술을 철사로 꿰어서 코를 다 꿰어가지고 윗입술을 다 꿰어가지고 그렇게 사로잡아가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포로 이동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아수르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교회 원수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징조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위기 상황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징조를, 그 보증을, 증거를 하나님부터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히 그냥 유다를 구원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징조를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위기 상황이라면 단순히 그냥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징조를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한 것은 그 아버지 아하스의 범죄로 인해서 초래된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입을 단순한 외적의 침입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초래된 심판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해달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아셨기 때문에 약속의 보증까지, 남은 자들 위한 약속의 보증까지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과 대비됩니까? 여러분들 살펴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사야 7장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는 누구를 믿고 신뢰했습니까? 누구를 믿고 신뢰했죠? 아수르를 믿었죠, 그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신뢰했는가? 아수르를 신뢰했죠. 그때 아하스가 믿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징조를 주셨습니까? 예. 임마누엘의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는 바로 그 징조를 주셨죠. 바로 이 징조를 주신 것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그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징조를 통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표징까지 함께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런 징조와 증거의 방식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30절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 비로소 심고 가꾸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들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희년을 앞둔 49년에 침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9년은 안식년이죠?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죠. 희년 역시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희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1년째, 즉 3년째에 비로소 씨를 뿌리고 소출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2년 동안 농사를 중단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을, 그래서 심각한 경제난이 초래될 것을, 그리고 비로소 3년째 이 난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추론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는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가? 스스로 자라는 것, 그러니까 파종하고 농사할 기회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급박한 전쟁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긴 하겠으나 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간을 거쳐서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째는 파종해서 먹는다는 말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 하루속히 해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네. 이것은 꼭 뭐 연대적으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보다 이 말씀을 좀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나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자를, 남은 자를 남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항상 그야말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과연 존재하는가? 과연 이런 시대에도 믿는 자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 이외에 남은 자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7천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서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성도님들도 물론 잘 믿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까?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그런 정도로 열심을 내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바로 그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뭐 요즘 시대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기준을 하향평준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 역사만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일제시대 때, 6.25 때, 아니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것만 봐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얼마나 얄팍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저 수평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나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100점이 적인데 다들 10점인데 한 11점 되니까 아 내가 좀 낫네 라고 하면서 자고하고 교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남은 자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산헤립의 공격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33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흉벽을 쌓지도 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바깥 불과 수킬로미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방 와서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면 이런 상황을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요? 대개 영화를 보면 말이죠.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보니까 전쟁에서 죽는 사람 포가 떨어져 가지고 사지가 절단나고 하는 그 광경을 어떻게 찍지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때로는 슬로우 비디오로 그렇게 촬영을 합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뭐 이걸 가지고 뭐 극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큰 뭐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몇 년 전에 동남아 쓰나미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만에서 4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뭐 이런 정도의 일이야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뭐 어려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진실이죠.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보면 쥐들이 아수르 군인들의 살을 갉아먹어서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성경의 묘사와 다르긴 하지만 아수르 군인들이 유대에 쳐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패퇴를 당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만, 아수르 군대만 멸하지 않고 아수르 왕 산립도 죽이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죽는 상황 안에서 아수르 왕 산립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산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다. 이제는 내가 유대 지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라는 신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헤립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는가? 달아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믿는 수호신인 니스록 신전에서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서 사실은 이 일이 성취되었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분이 속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속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서서히 갈지만 매우 곱게 간다. 하나님의 맷돌은 서서히 갈지만 매우 곱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지부진해 보이고 일이 되는지 마는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서서히 진행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섬겼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그 신전에서 경외받아야 될 두 아들에 의해서 오히려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들은 자신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런 면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산헤립이 섬겼던 이방신은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 원수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교훈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32절 하반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열심이 뭐지요? 열심.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강한 충동이나 욕구, 또 무엇에 대한 강한 감정, 혹은 이념이나 원칙에 대한 적극적 사랑, 이것이 바로 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말과 비슷한 동의어는 열정 혹은 열광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열심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열심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놀라운 추진력이 될 수 있겠으나 맹목적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열심에 관한 둘째 가라면 서로웠던 사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스 신화 읽어보십니까?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그 제우스 신의 아내는 항상 질투합니다. 항상 시기해요. 그리고 호모의 서사시에 읽어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신들이 늘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화들 보세요. 이방신들의 활동을 그린 무슨 그런 영화들 보십시오. 하늘에서 딱 지켜보다가 샘이 나가지고 질투심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 질투는 우리를 향한 배타적 사랑에서 나온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때그때 감정에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열심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본질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상황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좀 충동질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자극받아서 열심을 내는, 누가 격려하면 그 격려를 받아서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자극받거나 충동받아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시기 질투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긍정적인 목적에 이바지하죠. 긍정적인 목적이 뭡니까? 긍정적 목적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옹호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이 손상당할 때 그 거룩함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가 그의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는 이사야 9장 7절 이하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과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열심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는 절대로 열심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이런 면에서 앗수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앗수르 왕 산헤립이 살해를 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본문을 다루면,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본문을 다루면 너무 쉽게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으로 그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18만 5천 명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지켜보십시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 자신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기도라는 열심 때문인가? 물론 기도라는 수단이 한 몫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았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 자신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사무엘하 7장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89편에 다윗 언약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뭐죠? 헤세드.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14절 이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89편 32절에서 그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라고 그 다음 33절에 말씀하시면서, 89편 36절 이하에서 그의 우선은 장구하고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시편 찬송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무슨 단순한 신학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다윗 언약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셨는데 그 이유를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때 다윗이 살아 있었습니까?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자꾸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하실까요?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인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자꾸 다윗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없다면 인생들과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브론 헤르만 바빙크는 언약은 참된 교회의 본질이며,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은 참된 종교의 본질이며 종교는 반드시 언약의 특성을 지녀야 된다. 언약이 없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위대함으로부터 내려와 자기 피조물을 굽어 살피고 인간에게 자기를 알리고 계시하고 자기를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다윗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이나 신앙 언약이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큰 범주 안에서는 동일하고 비슷한 언약이긴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더 밝게 비춰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땅히 망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표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후손을 내 왕위에 끊임없이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낮아진 자세,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만 하면 용서해 줄 근덕지를 찾아요. 그렇지요? 아이가 막 손을 비빈다든지 의기소침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시무룩하면 마음이 금방 동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지탱하고 심판을 유예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 언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수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예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던 것이고,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우리한테 뭘 교훈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순종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하나님의 교회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두 인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산헤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궁휼없는 심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시는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이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시게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현재적 상황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지서 가운데 11개 나타난 역사서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또 그 내용에 덧대어 또 다른 말씀들을 기록해내오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알고 단순히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단순히 기도하면 모든 상황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의 경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언약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그 역사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평가하고 바라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또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이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친히